강의 자료를 펴십시오. 지금 제가 저기 얘기했어요. 이론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론적인 영역과 실천적인 영역과 드라마라고 하는 이 영역, 이 영역에 대해서 다 생각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학문 분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 분류 거기 있죠.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 분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철학하는 사람들이 재미삼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여러 국면이 있다고 할 때 그 국면을 셋으로 나눌 수 있겠죠. 이 세 가지를 골고루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이제 테오리아, 프락시스, 포이에시스 이렇게 히랍으로 이야기합니다. 테오리아는 대상에 대한 관상적이시 얼굴 관상을 본다는 게 아니라 관조적인 관조한다 그런 말입니다. 순수한 것을 이론적 학문 여기에 속하는 것은 자연학, 수학, 행위상학 이런 것들이 이제 테오리아에 속합니다. 좋은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 좋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가? 그런 거 따져 묻는 게 이론적 학문이죠. 테오리아라고 그럽니다. 테오리아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영어 theory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한번 온 김에 읽어봅시다. 이게 큰 소리로 소리내서 읽어보는 것도 오랜만에 그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분위기를 한번 따면서 테오리아 큰 소리로 젊은이 이봐 젊은이 큰 소리로 읽어 나이 드신 분들은 립싱크만 한다 해도 젊은이들은 큰 소리로 읽어서 다시 테오리아
테오리아
예 프락시스
포이에시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이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프락시스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포이에시스라고 하는 말은 원리는 제작자 안에 있으나 목적의 현실적 실현이 객관적 조건으로 충족에 달려있는 것 그랬어요. 포이에시스 일반적으로 제작 이렇게 불리는데 번역을 하는데 프락시스는 실천이고요. 포이에시스는 제작이라고 이렇게 흔히 하는데 창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프락시스는 뭐냐면요.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아 내가 착한 일을 해야겠다 라고 마음 먹으면 그게 행위의 원인이에요.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윤리학과 정치학이 이 영역인데 윤리학과 정치학은 조금 다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만 해도 오늘날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그런 심리학적인 사실들을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주의라고 할 수 있죠. 의도. 그렇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세세하게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나 이런 걸 읽고 따져 들어가면 복잡한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일단 행위의 원인은 마음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용어를 가지고 말하면 푸시케 영혼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하죠. 인간이 옛날 사람이에요, 그죠? 지금부터 2,500년 전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 내가 왜 그랬지? 나도 모르게 돼버린 것 같네 그런 일들이 있죠. 그리고 현대에는 이제 그런 것들도 용납이 돼요. 왜냐하면 심리학적으로 분석이 되니까.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거기까지는 간 사람은 아니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이에시스는 원리는 제작자 안에 있으나 이건 뭐냐면 인간의 행동이 아니라 가령 이 건물을 짓는다라고 할 때 이 건물을 지어야 되겠는데 이제 설계도는 내가 그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자재가 공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재 공급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행동이야 내 마음대로 되지만 그래서 그것은 제작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제작을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객관적 조건의 충족 여부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이것을 할 수 있는 자재 공급은 잘 되고 있는지 뭐 어쩌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흔히 아리스토텔레스의 프락시스 실천의 영역에 속하는 것을 윤리학과 정치학이라고 보는데 저는 오히려 윤리학은 몰라도 윤리학이라고 하는 건 방구석에서 자기 혼자 착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정치학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에서의 공공재를 다루는 학문이죠. 그죠?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연설 잘 못하면 안 돼요. 오늘날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 거 느끼시죠? 정치하겠다는 사람이 다리 쫙 벌리고 앉고 그러면 안 돼. 반듯하게 앉아야 돼. 옷도 단정하게 입고. 그죠? 걸음걸이도 반듯하게 걸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광주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제가 목소리가 어렸을 때도 이랬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어렸을 때 별명 영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이랬어요, 어렸을 때. 지금이야 이제 뭐 이게 늙은이 목소리가 되어버렸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학교 담임선생님한테, 이 담임선생님이 응변반 선생님이셨어요. 제가 응변을 했습니다. 이현사, 이현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전라남도 대회도 나가고 서울에까지 왔었습니다. 서울 전국 대회도 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렸을 때 이제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어떻게 딱 서서 반듯하게 서서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뭐 말할 때 어떻게 얘기하는 거, 제스처는 어떻게 하는 거 그런 걸 이제 3학년 때 그 말하자면 과외 활동으로 그걸 했었거든요. 광교사 학교 다닐 때. 그때는 뭐 저 그래서 제가 웅변반을 했어요. 어렸을 때 웅변을 했어요. 발표 안 하는 발표 왕이야. 발표 왕.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엄청 잘해. 하는 걸 싫어하지만 하는 걸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웅변 이런 거 남 앞에서 말하기잖아요. 이거 할 줄은 이거 기술이죠. 물론 내가 노력을 하면 잘할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나? 장소는 잘 되어 있나? 오늘날로 지금 마이크는 갖춰져 있나? 내가 마이크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아니면 마이크를 써야 하는가? 이런 기술적인 요건들이 다 되어 있죠. 테크니컬한 영역들 붙어 있죠. 그렇다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요. 정치라고 하는 건 19세기 말,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부에 들어서는 또 대중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말을 잘하고 태도를 똑바로 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하는 것, 이것도 정치의 중요한 영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수사하고 정치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이제 포이에시스의 영역이라 할 수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프락시스, 실천학의 영역에 넣어놓은 것이 인류학과 정치학인데 그 정치학은 원리적인 것을 말합니다. 정치학과에서 배우는 정치학이고 구체적인 정치술, 구체적인 정치술, 폴리티컬 아트, 아트 오브 폴리틱은 제작학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죠.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이거를 잘 식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정치도 말하는 기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을 잘 전달해서 설득하는 기술,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 정치하면 안 돼. 말 어눌하게 하는 사람, 아이, 그건 공자님도 말 어눌하게 하는 사람 좋다고 그랬어.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포이에시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라는 거 있잖아요, 드라마. 드라마라는 거. 예전에 일본 드라마, 우리가, 일본 드라마 예전에 좀 즐겨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어요? 난 한때 일본 드라마 좀 열심히 봤어요. 일본 드라마 한때 재밌는 게 있었어요. 보신 적 있어요? 뭐 보셨어요? 우리 드라마 얘기 좀 합시다. 많이, 야, 닭상.
옛날
거. 닭, 일본말로 마니가 닭상입니다. 닭대가리 얼굴이다. 닭상이 스콧이 닭상. 이렇게 반대말입니다. 근데 닭상. 일본 드라마가 왜 망했는지 아세요? 일본 드라마는요, 일본 배우들은 소속사 있잖아요. 소속사에서 드라마 제작에 관여를 해요. 우리나라는 작가들의 힘이 세잖아. 누구 작가가 뭐, 누구지? 김은숙 작가가 뭐 이뻐하는 김지원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 그래서 그런지 김지원이 연기 못해도 계속 뜨는 게 언짢아. 김지원은 그냥 코믹물에 나오면 딱 어울리는데 얘가 진지한 얼굴로 나오면 이게 얘가 연기를 안 해. 계속 걔는 우는 얼굴과 화내는 얼굴이 구별이 안 돼. 김태희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김지원은 그냥 쌈마이웨이 이런 데 쓴 얘기 개그스러운 역을 하는 것을 죄송합니다. 드라마 얘기 그만하고 드라마 얘기 나오면 오늘 강의를 못해. 어쩌지, 이번에 드라마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서 드라마를 계속 보여줬는데. 근데 일본은요, 소속사가 이 제작에 간섭을 해요. 우리나라는 작가들의 힘이 세잖아. 작가가 사실 누굴 캐스팅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소속사에 있는 아이돌 얘를 좀 드라마에 출연시켜줘. 얘는 그리고 청순 이미지니까 드라마에서도 청순한 역할만 맡게 해줘. 등짝 보이는 건 안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된다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드라마가. 드라마를 제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드라마 제작이라는 게 이게 청중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자기네 의도만 관철시키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죠? 즉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객관적 조건을 고려해서 그것을 충족시키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서 한류 드라마라고 하는 장르가 생긴 거 아니에요? 요즘 일본에서 뜨고 있는 한류 드라마 아세요? 모르시죠? 네,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금방. I love you라고. 졸라 재밌어요, 졸라 재밌어요. 어우, 재밌어 죽겠어. 이게, 아이가 아니라 눈이에요, 눈. I love you. 여러분들 보셨어요? 네? 어, 보셨구나. 어이, 아, 이 양반 왜 이렇게 모른 척하고 그래? 괜찮습니다. 이제 연속곡 본다고 남이 흥 안 해요. 지금 연속곡 안 보면 야단 맞습니다, 이제. 다음부터. 요즘 연속곡 뭐 보느냐고 계속 물어볼 거예요, 제가. 연속곡 뭐 보냐고 그러면. 저 연속곡 많이 보거든요. 이 I love you, 로맨틱 코미디야. 진짜 재밌어요. 봤어요? 수업 준비도 안 하고 뭐 한 거야, 지금? 복습 위주로. 아, 이건 예습해야 돼요, 이제. 아, 여러분, 예습, 예습. 다들 예습. 수업 중도 안 하고. 내가 미리 얘기할 걸 그랬네. 지금,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강좌 담당자. 제가 문자 보내라고 그랬는데, I love you 예습하고 오세요. 라고 할 걸 그랬네. 보셨어요? 예습 되네, 저분이. 처음 듣는 분이라도 예습이 되는 분이에요, 저분이. 크게 되실 분이야. 시약에 관한하는 이분이 장학생이지, 이제. 그러니까, 객관적 조건이라고 하는 것. 원리는 제작자 안에 있으나 목적은 현실적 실현. 여기 목적은 뭐냐면 포지션은 제작학인데 드라마 같은 경우는 관객의 감동이겠죠. 그다음 어떤 물건을 만든다 그럴 때는 그 쓸모잖아요. 유틸리티. 그 목적의 현실적 실현이 객관적 조건의 충족에 달려 있는 거. 그거죠. 우리가 가방을 살 때는 여러분들 제가 가방. 이 가방은 저 전라남도 강진군 있는 그 손으로 가방을 만드는 그 제작하는 사람한테 이게 주문해서 만든 겁니다. 스튜디오 레지라고 하는 데서 이게 제작 이게 예? 뭐라고?
아니 말씀하신 거 한번 다시 들었습니다. 스튜디오 레지.
적어주지 우리가 스튜디오 레지라고 이 요 가죽을 이렇게 쭉, 이게 꾸깃꾸깃하게 이제 가공해서 이걸로 이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가방은 이제 거기다 제가 이제 거기서 이게 만드는 가방을 제가 사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충족이 되는 거야. 일단 그 제가 원하는 가방이 뭐냐면 가방 자체가 가벼워야 돼. 가방은 가방이 무거우면 안 돼. 가방은 가방 자체가 가벼워야 책이 들어가면 좋아.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한 통으로 있는 가방을 좋아해요. 자질감이 남, 그리고 여기에 이제 딱 이렇게 안경 넣을 수 있게. 그 다음에 저는 가방에다가 뭐든지 다 넣어갖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거 다 가방에 넣는다. 그러니까 뒤에 뒷포켓,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제가 원하는 의도가 있고 그 의도에 따라서 이 가방이 만들어져 있길래 이 가방을 샀고 그리고 이제 이 가방 뭐 이 여기 레지 작업하는 양반이 가끔 선생님 가방 저기 뭐야 틀어진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택배로 보내주시면 손 봐서 다시 보내드립니다. 뭐 택배로 보내 그냥. 예. 또 전라남도 강진이 저희 선친의 그 고향이세요. 언니 한번 가지 뭐. 근데 제가 워낙 물건을 깨끗하게 쓰니까 뜯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목적이 그 사람의 제작에 의해서 충족되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제가 뽐내려는 것도 있죠. 여러분들이 아, 이 가방 간지나지 않니? 뭐 이게. 이것은 부수적인 거야. 가방이라고 하는 이런 실용적 물건도 마찬가지. 이 실용적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것이 원래의 목적이 충족되고 내가 이런 가방을 이 가방이 얼마짜리인데 말이야. 이런 얘기 하지 않죠, 제가. 왜냐면 이 가방의 목적은 뽐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실용적인 목적이 있다. 저도 뽐내기 위해서 가방을 사기도 해요. 다음에는 뽐내기 위해서 산 가방도. 실용적 목적과 뽐내기가 동시에 충족되는 가방도 있어요. 그것도 있어. 그러니까 모든 가방을 다 들고 올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번 강의는 제작에 관한 강의니까 가방 얘기가 여러 번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목적을 벗어나면 그거는 제작의 영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허위의식이라고 합니다. 물건에 대해서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영역을 벗어나서 거기에 뭔가를 덧붙여서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것. 그런 걸 허위의식이라고 합니다. 가령 최우명 군이, 선생님 되게 좀, 언제 한번 좀 찾아가 봐도 되겠습니까? 근데, 뭐하러 와, 우리 집에. 우리 집, 내 집도 아닌데. 집도 줘봐. 내 책이 방바닥이 너무 많아져. 사람 앉아있을 때도 우리 집이 다 서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야? 그러면, 아, 그래, 선생님, 그러면 왔는데 최우명 군이 이제 우리 집에 와가지고, 뭐, 다오르백을 갖고 왔다, 이거야, 이제. 그래서 내가 그거를 다, 뭐, 이런 걸 다 갖고 와. 그랬을 때,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거든요. 가방 자체가 무거워서. 그럼 목적이 뭐야? 과시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게 그것에 대해서 있잖아요. 깊이 생각할 게 없어. 제작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이 제작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 제작자, 원리는 제작자 안에 있다. 의도는 제작자 안에 있는데, 목적의 현실적 실현이 객관적 조건의 충족에 달려있다. 목적의 현실적 실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가방의 목적이 뭡니까? 가방 갖고 다니시잖아. 이거 담아 갖고 다니면 끝이에요. 그죠? 물론, 살짝 자랑은 있어. 근데 자랑이 가방 본래의 목적을 넘어서면 안 되죠. 우리가 그것을 허유식이라고. 그것을. 바로 그런 점들을 생각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드라마의 목적은 뭡니까? 감정의 관객들로 하여금 감격이 복받쳐 올라가지고 막 이렇게 팍 뭔가 쏟아져 오르니. 지원 씨 그런 데 있어요? 드라마 보면서? 가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제가 워낙에 그런 거, 사내 녀석이 눈물을 보여서는 되나? 뭐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 이렇게 계속 살아서 그런지 그런 것도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진짜, 와, 이건 진짜 걷잡을 수 없이 막 눈물이 쏟아져 나온 것을 기억하는 그 장면인데, 88년 올림픽 때 하영주 선수가 유도에서 메달 땄을 때, 하영주 선수라고 있어요. 그, 동아대학교 하영주 선수가 지금 저기, 어디지? 그지? 스포츠 체육공단인가? 어디, 감사예요. 지난번에 나 여기 감사 교육에서 강의하는데 수업 들어봤더라고요. 하마터면 울 뻔했다니까, 내가. 하영주 선수님, 제가 88년 올림픽 때 울었던 사람입니다. 그럴 뻔했어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이제. 그, 유도 같은 게 일본 유도에 이겼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더군다나 팀이 이기면 누구 때문에 이겼는지가 알 수가 없잖아요. 손흥민이 잘해서 이긴 건 알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손흥민만 칭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윙백도 잘했고 말이죠. 하다못해 우리를 위해서 평판적인 판정을 해준 심판도 고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데 이게 1대1 대결하는 격투 종목은 정말 딱 그가 이겼을 때 우리에게 쏟아져 나오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카타르시스라고. 그런데 그런 스포츠에서 그런 격투장 장면 보고 이렇게 팍 복받쳐 오르는 게 있어요? 없지. 왜 없는 줄 알아?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보고, 아! 내가 저거 조금 해봐서 아는데 저거 정말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거야. 근데 그 고통을 다 이겨내서 저 사람이 금메달을 딱 두나. 그러니까 즉 카타르시스는 언제 일어나냐면 연민과 공포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연민이라는 건 나도 그 겪을만한 약간의 그냥 경험의 공유가 있어야 되는 거다. 경험의 공유가 있어야 연민이 일어나는 거든. 안 겪어본 것 가지고는 감동 자체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겪어본 거 가지고. 아무나 우는 게 아닙니다. 울지 않는 인간들은 그냥 어렸을 때 똑같은 아무런 자극도 없는 상태로 자라난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긁힌 적이 없는 사람들이 울지도 않습니다. 강한 자가 아니라 카타르시스를 못 느끼는 거죠. 그것이 왜 일어나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뿐만 아니라 제작도 물건을 자기가 만들어서 그걸 소중하게 써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 물건의 원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르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이게. 그래서 포이에시스라고 하는 것, 제작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는 엄청나지는 않은데 이론적으로 정교하지도 않고 실천적으로 도덕적 선을 하지도 않는데 인간을 움직이는 힘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건 부수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게 제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을 좀 거짓말 좀 안 버티고 진짜 쎄빠지게 읽어봤어요. 많이 읽어봤어요. 이게 도대체 제가 뭐 저는 시 한 줄도 쓸 줄도 모르고 제 돈 주고 시집을 사본 건 최승자의 시집밖에 없는 그런 아주 형편없는 인간이에요. 왜 이걸 읽었냐? 인간을 감동이라 철학책 읽고 눈물 흘리는 인간은 없어요. 철학책은 아이씨 시 잘데기 없는 이런 얘기만 하지. 근데 인간에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해서 그런 것들이 배출되어 나오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저 다른 책들도 아니고 철학 선생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연구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도 가장 체계적이고 모든 연구자들이 따라 보고 배우는 텍스트가 뭐냐 시약이거든. 그래서 이걸 인간을 어떻게 해야 움직이는가? 인간을 움직이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면 울게 하는 거예요. 웃게 하는 것보다도 울게 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웃음을 참을 수 없. 웃음은 그냥 비실비실 웃어. 어이가 없어서 웃을 수도 있잖아. 네? 어이가 없어. 그죠? 비웃을 수도 있잖아. 웃음이라고 하는 거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식은경도 썼다고 하는데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울음보다도 더 고차원의 것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해야 인간의 내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시약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는 거 있잖아요. 강의하는 것도 이것도 제작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것이고 시약을 읽자고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거잖아요. 초대해서 설득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강의자료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 강의 계속 들었잖아. 항상 강의자료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해서, 아, 제 강의를 계속 듣는 사람은 누가 봐도, 아, 강민 선생님이 만든 강의자료구나를 알 수 있죠. 굳이 여기다 이름을 쓰지 않아도.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제작이라는 거죠. 강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가를 궁리해. 공부는 뭐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우리가 공부하는 거. 공부도 제작이에요. 공부도 도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책이 있어야 되죠. 공책이 있어야 되죠. 노트 있어야 되죠. 그렇죠? 환경, 객관적 조건이 갖춰져야 공부라는 것이 성취되고. 아, 공부 잘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뜻한 대로 잘 안 돼. 잘 되고 있어요, 요즘에? 독서 모임 잘 되고 있어요? 정말요? 네? 회장님, 독서 모임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짜고 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선생님이 물어보면 우리가 잘 되고 있다고 하자고. 아니, 그러면 이게 전국 최고인데? 하다가 좀 어려운 점 있으면 저한테 늘 물어보세요. 네. 제 강의 듣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그런 거. 저는 제가 그러니까 이걸 하는 것은 뭐냐면 제 행위에 의도가 있어요. 저한테 있어요. 저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가능한 교양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 그렇게 하는데 기여하기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강의 목적이에요. 강의 목적이에요. 제가 서대문구 연희동에 사는데 서울에, 거기서 서부간선도로 타고 영동고속도로를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차를 운전해갖고 수요일날 강의하러 오는 거, 이거보다는 이 강사를 얼마 많이 못 받아요, 알죠? 이거보다는 돈을 번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다른 객관적인 조건들을 제가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바시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CBS. 출연해달라 그러는데, 아, 저는 그랬거든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 네 의미를. 뭐 이렇게 안 나간다, 이거죠. 그리고 왜 안 나갔느냐? 이미 거기에 출연했던 사람 중에 내가 싫어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 그놈들하고 나란히 내 이름을 놓고 싶지 않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도대체가 되먹지 않은 이름. 그죠?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거기인 인간으로 소비되고 싶지 않아.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게, 제 의도는 그것인데, 그러면 객관적인 조건으로 저 의도를 잘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저는 이걸 생각하는 거지, 이제. 조음을 생각하는 거지, 조음. 조음을 생각하는 거지. 거기 나온 사람들 중에서 아닌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항상 그래서 이번에 포이에시스 시약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오늘만 얘기할 거고 이제 앞으로는 이 배울 때 아, 이것이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문제를 이 텍스트가 다루고 있구나.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 해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만 잘 실현할 수 있는가를 다루고 있구나를 염두에 두시라고 지금 오늘 첫 시간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수사학과 시약이 대체로 제작에 속한다고 알려져 왔는데, 수사학과 시약은 시의 본질을 분석하여 원리를 알아낸다는 점에서는 이론적 학문과 유사하죠. 시의 원리를. 그러니까 시의 원리를 안다면은 시를 창작할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는 제작이기도 해요. 그런데 또 원리를 알아낸다고 해서 보편적 원리를 찾아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 보편적 원리라는 건 언제 어디서나 적용되는 것인데 시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꼭 언제 어디서나 적용되는 것은 꼭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인 인간의 행위를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약을 배우면은 이론적으로 딱 2 곱하기 3 6과 같은 그런 보편적인 원리를 아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이렇고 이런 경우는 이렇고 흔히 하는 말로 케바케에 대해서 알게 된다 이 말이죠. 나는 이런 드라마가 좋더라. 나는 이런 드라마는 별로 안 땡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범죄 수사물이라든가 뭐 도깨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절대 안 보거든요. 넷플릭스도 그래 좀 잔인해서 좀 안 보는데 아니 저기 뭐죠? 카지노. 그것도 잔인한 건 안 보는데 그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좀 나와서 그 장면만 이혜영 씨가 나와요. 그것만 계속. 저는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만 봐요. 그 장면만 봐. 그 배우가 제가 싫어하는 배우가 동시 캐스팅이 됐다. 그러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양이 많으면 안 보고 나중에 유튜브에 클립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아 이번에 그 뭐지? 박신혜 나온 드라마였어. 박신혜가 근데 많이, 예? 네, 닥터 슬럼프. 박신혜가 많이 망가졌더라고요. 옛날에 박신혜 나오면 무조건 봤거든요. 못 보겠더라고요. 이번에, 박신혜 그래서 이번에 삭제. 필시청 명단에서 삭제했습니다, 박신혜. 박신혜 끝이야, 이제. 은퇴도 무방해. 근데 그 괜찮던데요? 박신혜 친구? 안 봤어?
아니.
아, 그거 아니에요, 그냥. 저에게 카타르시스를 주지 않았다, 이런 아주 하찮은 이유입니다. 연기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냥, 저의 그냥 그 유일한 낙이 드라마, 로맨틱 코미디 보는 거거든요. 로맨틱 코미디인데. 그 판타지를 주는 거죠.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게 하고, 공부하다가 힘드니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보면서. 딱히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팬클럽에 가입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후원금을 보내준다든가 그런 일도 하고. 요즘에는, 아, 근데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 다, 요새 다,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걱정이에요. 그리고 여기 넷플릭스로 뜨고 그러는 배우들은 다들 좀 여기 엽기적인 드라마들이 뜨는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 이런 거. 저는 그런 질색이거든요. 사람 죽고 그러는 거. 질색. 달달한 것이 좋지, 달달. 박민영도, 내 마음에서 은퇴해버려가지고.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인간의 행위를 분석하는 것이고 보편적 근거로서의 성격, 에토스를 분석한다. 성격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행위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해요.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마음이 꼭 할 의도가 없어도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알고 있죠.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는 에토스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합니다. 성격 분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그래요. 캐릭터라는 말이 있죠. 캐릭터, 영어에서 캐릭터 성격이라는 뜻도 있죠. 성격이라는 뜻이 있죠. 성격 특성, 그쵸? 근데 캐릭터의 뜻을 한 번 더 찾아보면 등장인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쵸? 알고 있죠? 이게 왜 등장인물이냐면 그냥 등장인물 A, 등장인물 B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캐릭터라고 하는 단어를 등장인물이라는 뜻으로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을 우리는 전형적 인물이라고 봅니다. 특징적으로 A라고 하는 성격만을 드러내는, A라고 하는 성격만을 드러내는 등장인물. 이게 고대 드라마의 특징입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린 고대 드라마하고 셰익스피어 드라마의 결정적인 차이가 그거거든요. 고대 드라마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을 딱 배우고 나면 셰익스피어 드라마를 읽을 수 있는 그냥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제가 셰익스피어 드라마 읽는 거 수업 배우지도 않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열심히 읽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셰익스피어 드라마하고 아리스토텔레스 드라마의 차이는 뭐냐? 아리스토텔레스의 드라마는 등장인물의 행동이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돼 있어. 고대 드라마는요. 고대 드라마. 근데 셰익스피어 드라마는 그가 무슨 짓을 하든 그 마음은 다른 것에 다를 수 있어요. 즉 일종의 그 표어처럼 말을 해보자면 근대 드라마, 즉 셰익스피어의 드라마의 주인공은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고 마음을 알아야 읽어야 하는 것이고 고대 드라마의 주인공은 행동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경우에 그 셰익스피어 드라마에서 그 근대 드라마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작품이 오셀로. 아, 요즘에 박순영 군은 뭘 읽고 있는 집에서? 내 책 읽는다고 얘기해서 나한테 칭찬을 받을 생각은 버리고 저 친구는 이제 고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하면 칭찬을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근대인이기 때문에 네 마음 내가 알아. 그러니까 뭘 읽고 있어? 무슨 셰익스피어 드라마 읽기로 약속했잖아. 어? 그래? 요새는 뭐 읽고 있냐고? 베니스 세상에. 지금 저 친구가 셰익스피어 드라마 그 전집이 있어요. 아침 이슬에 나온 건 23권짜리 전집판을 가지고 날마다 해. 요새 어떻게 매일 날마다 아이에게 그 드라마를 한 페이지 정도씩 읽어주기로 저하고 약속해요. 장난 아닙니다. 지금 홍제동 푸르지오에서 가장 교양 있는 집입니다. 홍제 푸르지오 제가 사는 동네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예요. 지금 열받아 죽겠어요. 지금 우리 동네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저는 다 쓰러져가는 빌라에 사는데 어쨌든 박순영 군이 그래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 양천 방아다리 도서 재작년이지 거기서 약속을 했어요. 방아다리 도서관에서 제가 셰익스피어 드라마 강의할 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내하고 같이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애들도 와가지고 애들은 이제 바깥에서 놀고 있고 수업 들었는데 날마다 셰익스피어 드라마를 읽어준다. 그지? 국민학교 5학년만 되면요. 읽어줘야 됩니다. 아빠 이게 뭐야? 오셀로 나쁜 놈? 막 이러고 있잖아요. 안 듣는 네가 나쁜 놈. 그러면서 딱 계속 읽어주는 거예요. 그때 들은 언어들이 여기 쌓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말씀 방은 터지듯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툭 터져 나옵니다. 죽어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공부를 잘하는 방법 1번. 고급스러운 단어를 알아야 공부를 잘합니다. 이 수학이나 이런 건 모르겠는데 이 철학이나 이런 거는 고급스러운 단어를 알아요. 그럼 고급스러운 단어는 언제 하느냐? 그냥 속된 말로 머리에 피도 안 마를 때부터 고급스러운 단어를 익혀주는 거예요. 제가 박사과정에 다닐 때 우리 애가 이렇게 뭐지? 간신히 기어다니던 애였어요. 말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서서 다니 돌진한 다음에 낮에 제가 집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얘가 아빠 심심해요 이렇게 그럼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인생은 원래 심심한 거야. 어쩌라고? 이리 와라. 내가 재밌는 책 읽어줄게. 무릎에 앉힙니다. 무릎에 앉혀서 톨스토이의 행복론도 읽어주고 제가 그때 이제 저는 형이상학 전공이니까 그때 이제 헤겔 정신철학 번역하고 있는 것도 읽어주고 그랬습니다. 많이 해. 그런 거 많이 해야 돼. 요즘에 효과가 좀 있어? 많이 읽어주니까 셰익스피어 드라마에 나오는 구절들을 이제 한두 개씩 기억을 하게 되잖아.
몰랐는데 얘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화가 머리끝 달렸다는 말을 했더라고요. 그거에 셰익스피어 나오는 목소리였어요.
존나 짱나 안 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났다를 학교에서 시험 문제에 나오기를 하겠어요. 언제 그걸 배우겠어요. 그죠? 집에서 그걸 배우겠습니까? 박순영 군은요, 정말 아주 오래된 학생이에요.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가지고 그때 나한테 처음으로 수업 들으러 왔었어요. 지금 근데 나이가 몇이야? 대학교 3학년 때. 박순영 군은 그때. 그러니까 20년 더 됐지? 아주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를 학교에서 배울 일이라는 없습니다. 그거 가르치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거 가르치면요 학부모들이 난리 나요. 도대체 학교에서 뭘 그런 걸 가르치냐고, 짱나게 말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야, 학부모들. 학부모들이 일단 싸구려요.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그죠? 선생들한테 갑질하고 가서. 어? 너 몇, 아빠, 선생이야? 아파트 몇 평 살아? 이런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가서, 어? 아, 선생님. 이게 고급진 단어로 선생님에게 인사를 할 줄 아는 학부모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아이가 투표권을 가질 때까지 한 번도 써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이 투표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셰익스피어 드라마를 날마다 들으면 어떠겠어요? 엄청나죠. 고급진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강의, 그러는 너는 왜 강의를 그렇게 쌍스럽게 하느냐, 그렇게 제가 고급진 말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객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도함으로 실천학의 측면도 가지고 있지만 좋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윤리학이나 정치학도 아니다. 모럴 굿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수사학이나 시학이 제작가에 속하는 것도 아니요. 어떤 제3의 학문인 것 같아요. 아주 복합적인. 이게 플라톤은 도대체 상상도 못 해본 학문 영역이에요. 이게. 플라톤은 그렇겠죠. 플라톤은 정통파니까. 정통파니까. 그래서 원래, 이 정통파가 아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그 사람들이 뭔가 정통적인 것을 배우면 창조적인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비법입니다. 창의력, 예전에 학교에서도 그 창의력을 기르는 그 공부? 학교에서 그런 거 많이 했었어요. 학교 선생님들 강의하러 다니다 보면. 창의력은요, 교육이 되는, 창의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에서 배우듯이 정통적인 그 기본을 배워야 됩니다. 정통적인 기본을 배우되 자유롭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럼 정통적인 것만 배우면 창의력은 생기지 않고, 정통적인 것 이외의 것들도 터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정통적인 것, 이해의 것을 터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사책을 읽는 게 방법이에요. 역사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창의력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사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용어를 보십시오. 이 용어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걸 배우니까 이런 용어는 알아둬야 된다라는 뜻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포이에티케라고 하는 게 포이에티케. T-I-K-E가 붙으면은요, 그거는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이에티케는 창작술, 그렇게 되죠. 근데 이게 포이에티케라는 것을 지금은 시학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책이 포이에티케죠. 우리 책이. 창작술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실용기술과 순수기술을, 예술을 포괄하여 시학이라고 봅니다. 포이에티케. 그 다음에 포이에시스는 앞에서 얘기했죠. 제작. 창작행위. 제작, 창작 행위, 그 다음에 포이에테스, 그러면 작가이고 시인인데 여기서 시인은 꼭 서정시 그런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포이에마, 그러면 작품이에요. 자,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포이에티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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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이에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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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이에테스,
포이에테스,
포이에마,
포이에마,
포이에마.
예, 요 단어 네 개는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몇 개 있어요? 카타르시스 뭐 이제 몇 개 있는데 외워야 됩니다. 쪽지 시험은 안 보지만 시험 전문가가 시험 보는 사람이 있는데 시험 담당자 손 들어 보세요. 이분이 시험을 봅니다. 이분만. 다른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외웠어요? 라고 물어보고 이분에게 시험을 봅니다. 이분이 늘 담당합니다. 외워야 돼요. 네 개. 스펠링은 몰라도 되는데 가령 뭐 작품 제작물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
포이에마.
옥치 이렇게. 다른 분들은 안 외워도 돼요. 어쨌든 외워야 된다. 이분이 시험을 봅니다. 시험 전담. 포이에마 그렇습니다. 그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 개념의 차이가 있는데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 일단 고전적 형이상학. 이거는 불변의 궁극적 실제를 상정하거나 그것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 이것이 고전적 형이상학입니다. 신은 있다라든가 아름다움은 불변한다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이제 플라톤은 에이도스 형상이라고 그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부동 원동자라고 하는데요. 플라톤은 이제 그것이 있다, 그런 것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것이 예술로서 뭐 승화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의 정서와 그 행위와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것들에 대한 것을 탐구하는 거. 이게 예술학이. 이게 이제 작년에 제가 예술철학 할 때 얘기를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시학에 관련된 탐구 주제들은 뭐가 있느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에게 인간의 행위는 어떻게 일어나지? 그다음에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어떤 사람들로 나와야 사람들이 가장 거기에 대해서 감동할 것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따져 묻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해야 감동을 줄 것인가? 이것이 목표죠. 이것이 목표죠. 우선 시학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기본적으로는 이 시학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목적이 뭐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성격은 뭐고, 구성 방식이 뭔가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건 학문적인 논의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오늘 한 얘기가 다 이 얘기죠. 그죠? 시학의 목적, 기본 성격, 구성 방식, 이게 이제 구성 방식은 다음 주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의 특징적 원리들, 이것을 다룹니다. 그리고 비극이 가져다 주는 효과인 카타르시스와 그것을 이끌어내는 감정적 효과들, 즉 연민과 공포. 비극의 주인공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비극의 감정적 효과들이 가진 윤리적 함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시학에서 많이 다루는 주제입니다. 이것이 시학에서 많이 다루는 주제인데 이제 이 주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이제 오늘 이거 강의는 오늘 강의는 이제 소개고요. 다음번에는 모방이란 무엇인가를 합니다. 강의 내용은. 모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논의가 많은데, 이건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시학의 이론적인 부분이 바로 이 모방이란 무엇인가, 모방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모방한다,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드라마의 구성 요소, 아리스토텔레스는 드라마가 이야기 구성, 성격, 사상, 언어적 표현, 노래, 장면 요소에서 여섯 개의 구성 요소를 갖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즉, 드라마의 구성 요소 여섯 가지가 무엇이고, 이것들 이제 우리가 강의에서 이런 얘기 합니다. 이게, 이걸 알면 뭐가 좋냐. 가령 글을 써야겠다. 글을 써야겠는데, 그 글을 쓸 때, 논문도 아니고 남을 좀 설득하는 글을 써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여섯 개 정도를 고려해서 쓰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시나리오 작법 이런 거 배우러 다녀? 그래 이런 거 배운 거야. 그죠? 이런 거 배운 아리스토텔레스 배운다고 들었어요? 이야기 들었어? 아내가 그 배우러 다닌다고 그죠? 이제 드라마 작가들은 따로 이제 비법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드라마가 잘 짜여진 드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잘 짜여졌다라고 말할 때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드라마 작법 원칙은 여기 여섯 가지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드라마들은 구성은 엉성한데 그 언어적 표현이 굉장해가지고 말 대사빨로 그 영화 드라마 끌고 가는 게 있죠. 그런 것들 이게 할리우드 드라마들 있잖아요. 아메리칸 파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 미국식 그 화장실 유머가 많이 등장하는 거. 그거는 구성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틀에다 집어넣고 그냥 뽑아내는 드라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드라마들은 그 장면 요소, 스펙타클만 가지고 승부하는 드라마들도 있죠. 뭐 아주 다 안 된,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캐스팅이죠. 근데 캐스팅은 여기 그러면 구성, 성격, 사상, 언어적 표현, 노래, 장면 요소 중에 어디에서 할까요? 성격에서 캐스팅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캐스팅 등장인물 그죠? 그러니까 저 배우가 생긴 게 요 역하고 잘 어울리게 생겼어. 그렇게 안 어울렸으면 배우가 이제 자기를 쥐어짜죠. 살을 찌운다든가 살을 뺀다든가 그러잖아요. 그죠? 배우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저 정말 역대 최대 미스캐스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드라마들, 영화, 그 탕웨이 나오는 만추 있잖아. 그 현빈 나오잖아요. 그건 아닌 거야. 현빈은 그냥 사랑의 불시착 그런 거에 어울리잖아요. 아니면 저기 공조, 네, 그런 데 어울리지. 현빈이 그렇게 탕웨이하고 둘이 막 이렇게 일단 만추 그러면 약간 퇴폐적이면서도 쓸쓸함을 보여줬는데 현빈이 그걸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씩씩한 현빈이. 그죠? 그런 것들.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최대한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노력.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해보면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유해진 씨가 하는 역할을 할 수는 없잖아요. 딱 알겠죠? 유해진은 자기 영역을 확고하게 굳혀서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은 성격화 배우.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가 보기가 힘든 사람, 영화에 잘 안 나온 사람이에요. 송강호. 어느 영화에나 똑같은 역할을 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성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고전 드라마에 어울리는 사람이죠. 전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변신을 잘하는 사람들은, 변신을 잘하는 배우들은 근대 드라마에 어울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그러니까 드라마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 드라마의 주인공이 이제 성격,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 옛날에 그, 김지미, 뭐, 남정님, 뭐, 윤정희, 이런 배우들이 나오던 때는 드라마가 다 똑같았잖아요. 스토리가. 뻔한 드라마니까, 판에 박힌 듯한 드라마니까. 근데 오늘날엔 굉장히 주인공들이 성격이 다양하죠. 다양한 종류의 역할을 소화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배우들이 등장하고, 저런 애들이 배우를 다 하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애들도 배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그건 우리가 인간의 행동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넓어졌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드라마의 폭이 넓어진 건 뭐냐면, 인간의 행동에 대한 관심이 넓어졌고, 또 행동에 대한 연구가 늘어났고, 직업에 대한 탐구가 작가들이 많이 했다는 증거예요. 한국의 드라마가 잘 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먹힌다. 장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드라마의 보편성을 확보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도 사람들이, 아, 맞아. 인간이 저런 상황에서 저런 행동을 하지. 라고 하는 굉장히 개연성 있게 접근해 간다는 거죠. 그만큼 뭐냐.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창작 능력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성취예요. 야, 어쩌다 돈 많이 때려와갖고 그렇게 된 거지. 그게 아닙니다. 돈은 일본이 더 많아요. 우리보다. 그죠? 한국 드라마의 성취를 그냥 국뽕의 차원이 아닌 이런 드라마의 그 보편적 원리나 이런 차원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드라마 한 편에 얼마를 보내 그런 얘기 말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지, 항상.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실제로는 잘하는데 이론적인 작업을 잘 못하는 게 문제. 자, 그 다음에 주인공 얘기했고, 비극과 카타르시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매우 많이 열심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비극과 카타르시스. 그 다음에 드라마하고 소사시는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마지막에 고대 드라마와 근대 드라마의 차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번에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모방이란 무엇인가 다음 주에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이 약간 이론적으로 까탈스러울 수가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비극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건 이거요. 간단한 이거 이제 다음번에 또 다음 주에도 얘기를 할 건데. 이런 거 잘 생각을 하셔야 돼. 어떤 등장인물 있잖아요. 이게 이제 등장인물 있잖아요. 우리가 남을 설득한다고 할 때 이 기본적인 행동 모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가 딸에게 너 그러지 말고 이거 해라. 엄마가 딸에게 뭔가를 이렇게 설득을 해서 이렇게 행동의 변화, 체인지를 만들 체인지 오브 액션,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려면 굉장히 많이 해야 되죠. 노력 많이 해야 되죠. 말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설득력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돈으로? 일단 통장에 돈 꽂고 말해요. 얼마 꽂았다 내 말을 들어라. 네? 입금이 사랑이다.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끼리 설득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가족들끼리. 왜? 동등한 사람이기 때문에. 드라마에, 그래서, 제가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게 비극문을 보면요. 관객에게 감동을 주는 주인공은 누구냐? 너무 잘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나오면, 감동 안 느껴지겠죠? 저 놈이 나하고 삐까삐까한데, 어떻게 저 상황에서 나는 저렇게는 못하는데 어떻게 저걸 이겨내겠을까? 이래야 된다 이거예요. 이래야 된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을 합니다. 드라마의 등장인물들은 우리하고 비슷해 보이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돼. 비슷한 줄 알았는데 아니다라고. 이제 주인공 분석을 할 때 이렇게 나와주는데 그러니까 그 천만을 넘긴 영화들 있잖아요. 천만을 넘긴 영화들은 몇 가지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땡겨가지고, 그러니까 사건에, 지난번에 우리 수사할 때 제가 그랬죠. 고사성어. 이거 했었죠. 사건에 기반을 두어서 말을 만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사성어.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게, 여기 천만을 넘긴 영화들을 보면은 일단 온 국민이 알만한 사건을 근거로 해서 이게 영화라면 어를 영화로 보면 영화화 하면은 그게 돼.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등장인물들이 찌질하지는 않아도 엄청 탁월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야 돼요. 영화 중에 좀 뜬 영화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전에 그 자전거를 탄 풍경 손혜진하고 나온, 예? 손혜진하고 너에게 난 나에게 넌 그 노래 클래식 조 누구예요? 조인성 맞아요? 조승우하고 조인성하고 손혜진하고 그게 엄청 많이 사람들 봤죠. 그 영화 맞죠? 그런 영화 보세요. 그런 영화 찌질하잖아. 물론 조승우나 조인성이나 넘사벽으로 잘 되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는 도대체 안 되지. 우리는 거기 가면 뭐 그냥 이게 마스크 쓰고 다니는 세상이 너무 좋아요. 저는 지금 잘생긴 건 일단 그건 기본으로 깔고. 근데 등장인물들이 하는 짓이 엄청 탁월한 거 아니거든요. 이게 찌지. 그러니까 대단히 훌륭한 주인공이 등장하는 영화는 천만을 갈 수 없어요. 찌질한 영화 주인공이 찌질해야 돼. 우리가 보기에는 찌질해야 돼. 고만고만 해야 된다, 이거. 그렇게 주인공 설정이 돼야 돼. 그거는 그냥 문법이에요. 애워. 애워. 구구 다녀요, 이건. 이거는 드라마 작곡의 문법이에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 한 얘기예요. 드라마 주인공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우리와 동등해 보이는데, 이제 메가토스, 즉, 걔가 겪는 고통이나 이런 이 말하자면 파토스 겪음의 정도가 압도적이어야 되는 거야. 와, 나는 저거 못 견디는데 쟤는 견디네. 나하고 비슷해 보이는 놈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내가 설득을 하려고 그런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설득이 되겠어요? 날마다 같이 사는 사람은 설득하기 쉽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평소에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돼요. 엄마가 딸한테 공부해라 그러려면 엄마는 뭐 하고 있어? 이렇게 이 소리가 안 나면 평소에 하루에 막 7시간씩 다 날마다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공부해라 그럼 아이고 님이 내 어머니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근데 그러니까는 이걸 설득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이 인물이 우리를 압도하는 사건들을 펼쳐 보여야 되겠죠. 행위. 그죠? 사건과 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딱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라. 그 행위가 내면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이것을 통, 이걸 이제 사건과 행위 이걸 다 묶어서 인간이 겪는 일이잖아요. 겪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겪음이라고 하는 말이 히랍으로 파토스입니다. 파토스가 마음의 상처만이 아니라 겪는 것 일반을 가리킬 때 파토스라고 그래요. 그렇게 이 겪음을, 그러니까 보세요. 요 인물이 관객, 테아토스. 관객들하고 비슷해 보이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사건을 만들어내서 관객들이 딱 보고 쫙 몰입이 돼서 되었을 때 이제 툭 터진 순간이 있잖아요. 클라이막스에서. 그러면 그때 어떻게 이게 카타르시스가 확 일어나겠죠. 그죠? 무조건 막 이게 물 뿌린다고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죠? 요거. 그러니까 인물, 핵심이 이거 드라마에서 인물과 그 인물의 행위에 의해서 벌어지는 사건, 그리고 사건에 의한 효과. 비극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카타르시스죠. 예를 들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잘 만들어졌다고 하는 드라마가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인데, 오이디푸스 왕, 여러분들 스토리도 아다시피, 오이디푸스가 자기 아버지 라이오스 왕인지를 모르고 죽이고 자기 어머니 이오카스테 왕비하고 같이 살아서 딸을 낳았잖아요. 그죠? 근데 일부러 그랬냐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고. 모르고 그랬잖아. 모르고 저지른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그러거든요. 나와요. 분석을 하는데. 모르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관객들은 어쩌겠어요. 짠한 거야. 네? 그리고 자기 어머니하고 잘 일은 없겠지만 자기도 자기 아버지인 줄 모르고 길에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시비를 울고, 이게, 저기, 마차 째찍으로 때리면, 나라도 그랬겠다. 라고 하는 연민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런데 쟤는 모르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 어려서 오이디푸스가 태어났을 때, 신탁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얘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하고 같은 침대를 쓸 것이다. 라는 신탁이 있기 때문에, 얘를 죽이라고 내줬단 말이죠. 그냥 지네가 길렀으면 되잖아. 그죠? 비극이라고 하는 게 뭐가 비극이냐면요. 원치 않는 결말을 피하기 위해서 행한 짓이 그 원치 않는 결말을 가져오는 게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예? 네? 보는 사람들이, 오이디푸스가 짠하고, 아우, 안 됐네. 에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잘못한 것 같은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오이디푸스가 그 모든 것을 안 다음에 자기 어머니의 그 브로치 있잖아요. 그걸로 눈을 찌르고 나타났다 이거야. 그럼 사람들이 오싹해지겠죠. 그러니까 연민이 딱 일어나고 있는데 공포스러운 장면이 탁 나오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냥 쫙 카타르시스가 터지는 거죠. 왜 그러냐? 왜 눈을 찌르냐면 고대 그리스에서는 눈이 멀었다. 그러면 죽었다는 뜻이에요. 산송장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오이디푸스 왕이 드라마에 나오죠. 문학권영광이 거기 나오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그 동네 사람들에게 통하는 그 기술인 거지,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드라마가 전 세계인들이 보고 감동을 한다. 그게 뭐겠어요? 한국의 작가와 제작자들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카타르시스를 불러일으키는 코드와 행동과 사건을 안다는 거예요.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의 그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들.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보편적인 원리를 알아차린 사람들은 아니지만 어떤 행위들을 화면에서 보여줄 때 사람들이 그게 카타르시스를 불러일으키는가, 감동을 불러일으키는가를 안다는 건요, 굉장하거든요. 그것도 자막이 깔려 있는데 한국어로 이렇게 대사들을 하잖아요.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대에 들어서 한국인이 이룩한 이 문화예술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굉장합니다. 이 정도의 성취를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룩해낸 근대인들이 없어요. 그죠? 일본은 2차 대전 끝나고, 그 다음에 1970년대 월슈크 이후부터, 버블 30년이 오기 전까지 일본이 엄청 벌어서, 일본이, 진짜 일본, 아직도, 일본은,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도 그 사람들 경상 수지가 좋으니까 선진국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자 받아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전 세계 투자한 것에. 근데 일본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래도 일본의 드라마가 전 세계를 석권했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건 뭐냐면 사상적인 문화적인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제적으로 잘 사는 거하고 문화적으로 선진국인 거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스웨덴 선진국이죠? 그죠? 복지국가잖아요. 문화적으로는 후진국이에요. 스웨덴 사람들. 노르웨이 선진국이죠? 연어 말고 뭐 있어요? 연어 말고. 네? 흐르는 강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밖에 없잖아. 없습니다. 노르웨이 영화 본 거 있어요? 어쩌다 하나 봐요. 정말 할 일이 없는데, 보다 이제 다 봐갖고 노르웨이 영화 하나 봤어. 그 정도죠. 그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강대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싸움 잘하는 나라예요. 이제 오늘날에는 군사적으로 탁월하고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나라가 강대국입니다. 한국은 강대국이기도 해요. 근데 선진국은요, 경제적으로 잘 살기도 하지만 문화적으로도 선진국이어야 해요. 그렇게 보면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더 선진국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일본보다도 사상과 문화의 자원이 훨씬 많기 때문에. 사상과 문화의 자원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박물관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일본엔 국립박물관 가도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풍요로운 문화 유산이 없어요. 전시유품이 보잘 것도 없습니다. 중국은 우리보다 엄청 많죠. 근데 중국은 왜 문화 선진국이 못돼요? 공산당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죠? 중국은 이게. 사상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한국은 문화적인 자원이 풍부하고 자산이 충분하고 그 다음에 사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용인이 된다면 그를 차별하지 않잖아요. 한국 사람도 인종차별하지 않습니다. 김치 안 먹은 놈은 차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흑인이 김치 먹으면 자네 아버지가 전라도 사람인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전라도 사람들 그게 심각해요. 제가 전라도 사람들 홍어를 엄청 좋아하는데 전라도 사람 중에도 홍어 못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전라도 사람에서 차별받습니다. 그냥 이렇게 먹고 토할 만큼 먹어야 됩니다. 일단 일본 사람들도 김치 먹으면 차별 안 합니다. 한국 사람들. 그죠? 근데 문제는 안 이쁜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이지. 오래 살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또 제가 강의자를 여러분들 나눠요. 다음 주에 조금 까탈스럽고 복잡한 얘기해요. 모방에 관하여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